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믿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관한 여러 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아브라함에 못지않게 굉장히 큰 믿음으로 칭찬받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부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몫이다 라고 말씀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막 가르치실 때 어느 부모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안수를 받기 위해서 앞으로 나올 때 있었던 그런 일입니다. 제자들은 할 일도 많고 가르치실 것도 많은 예수님, 그들에게는 스승이시죠.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참 말씀을 막 가르치시고 계신데 어느 부모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앞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아이를, 그 부모를 저지했어요.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뭐 어디서든지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굉장히 이렇게 심각한 모임, 아니 중요한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 그러면 뭐 누구나 다 저지하겠죠. 뭐 이 당시에도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의미로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 아이를 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 그런 마음과는 다르게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안수하신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어느 젊은 부모가 이렇게 아주 어린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면 어린아이가 예배를 한 시간을 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한 시간 동안 집중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칭얼거리기도 하고 뭐 의자를 발로 차기도 하고 뭐 부스럭부스럭 사탕을 까먹기도 하고 뭐 엄마한테 뭘 물어보기도 하고 굉장히 좀 이렇게 분주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그 나이가 지긋하신 분이 이렇게 눈치도 주고 굉장히 좀 인상도 쓰고 뭐 그런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많은 교회에서 뒤에 이렇게 유리로 해서 잠옷실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아이들을 분리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한국 교회에서 계층 간의 신앙의 어떤 귀한 전통이 계승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에서 어린아이들을 따로 예배드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교회에 굉장히 부흥을 가져오는 그런 어떤 귀한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은 세대 간의 단절을 가져왔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일학교 모임이 어른과 함께 예배하고 따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 예배하는 시간에 아이들만 따로 이렇게 예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과 함께 하지 않고 아이들만 따로 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어른과 아이들의 사이가 단절됐다. 뭐 이거는 이민교회는 훨씬 더 심하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한국말로 예배하지만 또 주일학교를 따로 드리면 거기서는 영어로 예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신앙의 전통뿐만 아니라 문화와 언어 뭐 이런 것이 더 단절돼서 세대 간의 어떤 신앙의 전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부모 세대와 아이 세대가 따로 떨어지고 그리고 아이 세대들이 어떤 부모 세대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완전히 뭐 신앙적으로 부모 세대 분리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이들도 많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어린아이가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막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예배 함께 참석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또 그들을 축복하셨고 또 그들을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말씀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고 집중력도 없어 보이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순수한 믿음, 바로 그 믿음을 굉장히 귀한 믿음으로 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어른들 앞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어른들은 잘 받아들이지 못하세요. 그래서 한 시간 내내 성격 공부를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질문하는 어떤 그런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할 때도 한 시간 내내 말씀을 공부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말씀 공부한 게 하나도 소용이 없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온 삶이 굉장히 많고 이제까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 한두 시간 말씀을 듣다든지 말씀을 읽고 그것을 변화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특별히 주일학교에서 전도사님이나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아이들은 그것을 막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가끔 주일학교에서 부흥회 하잖아요. 여러분 주일학교 부흥회 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른들만 부흥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학교 학생들도 부흥을 해요. 부흥회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 어른들 막 부흥회 하면 다 은혜 받으시잖아요. 근데 은혜 받으시는데 막 통성 기도하시면서 우시는 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한 100명이 이렇게 통성 기도하면 그 중에 뭐 한 두세 명, 뭐 10명 안쪽으로 우시잖아요. 근데 어린이 부흥회를 하면 막 100명이 막 기도하면 그 중에 4, 50명 막 울어요. 아이들이 얼마나 그 마음이 순수한지. 그 정말 강사 부흥회를 인도했던 강사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막 가슴에 새기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막 울고 뭐 그런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볼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의 어떤 그런 신앙이 그만큼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토양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겸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뜻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은 겸손입니다. 아이들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어른이들의 믿음은 그 핵심이 바로 겸손에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겸손에 반대되는 교만이 인간의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잖아요. 그 죄를 지을 때도 그 죄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뱀이 이 나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욕망과 교만의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고 그것이 죄가 되었던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마음에 분통한 어떤 마음이 드는 이유도 내가 굉장히 부당한 처우를 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남을 멸시하는 이유도 또 시기하고 비방하는 이유도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뿌리에는 교만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을 업신여기고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의 마음이 그 안에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에겐 그런 가장 근본적인 교만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저는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어떤 근본 바탕은 어릴 때부터 뭐 성인들까지 바뀌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그 어린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굉장히 순수하고 교만하지 않은 겸손한 마음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한 그런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항상 겸손하게 자기를 낮춥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천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하면 뭐 공로가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아니면 능력이 많은 사람이 큰 사람이다. 힘이 센 사람이 큰 사람이다. 뭐 이렇게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이 큰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상식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뭐 직분이 있는 사람이 큰 자인가요? 아니면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자인가요? 아니면 물질이 많은 사람이 큰 자인가요? 우리가 누구를 큰 자라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막 나누는데 그분이 이렇게 자녀 교육을 굉장히 잘 시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같이 신방 오신 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자녀 교육을 시켰는가 뭐 이것에 대해서 노하우를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한 게 아직도 잘 잊혀지지 않아요. 그분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그 권사님 항상 그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어디서든지 밥 먹을 때가 있으면 꼭 네가 돈을 내라. 뭐 돈을 용돈을 많이 주셨나 봐요. 항상 네가 돈을 내서 항상 밥을 사라. 왜냐하면 밥을 사는 사람이 그 모임의 리더다. 항상 밥을 사는 사람이 그 모임의 리더가 되기 때문에 네가 앞으로 리더가 되려면 항상 밥을 사라.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항상 리더들이 항상 밥을 사더라고요. 아, 그 권사님의 교육이 그렇게 틀린 교육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연장자이거나 뭐 공로가 많은 사람이거나 직분이 높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을 큰 사람,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요인들은 천국에서는 굉장히 부가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그것을 인해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곳입니다. 그 천국에 가는 것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공로나 자기 자신의 재능이나 자기 자신의 어떤 일,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믿음이 가장 큰 사람, 믿음이 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수없이 많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코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그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따르는 우리가, 겸손의 왕을 따르는 우리가 교만의 왕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의 어떤 교만을 키워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무엇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적어도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다 섭섭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이 정도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대우해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하고 서운한 것이거든요. 특별 대우를 받고 싶어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항상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셨습니다. 18장에 보면 겸손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실족해하는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 어린아이 같이 겸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곧 이어서 남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마음이 항상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고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실족해 하면 화가 있고 만약에 그런 남을 교만하게 대함으로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으려면 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자기의 일부를, 몸의 일부를 떼어버린다 할지라도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천국은 교만으로 남을 실족해 하는 자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근본의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교만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항상 내가 중심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하라, 그리고 남을 실족하게 하지 마라.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잃은 양이 무엇이죠? 잃어버린 양이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만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영혼, 십자가를 지시면까지도 구원하신 그 영혼을 우리가 교만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그리고 저 세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쫓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아흔 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기억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의 교만한 마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남에게 상처주는 말을 하고 남을 헐뜯고 그 영혼을 늑대가 울거리는 거리로 내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께는 그 무엇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역할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많이 대하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크게 정죄하신 그런 부류가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의 일획이라도 정말 허투루 보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본인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항상 남을 정죄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이것은 이래서 잘못됐고 이것은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비판했잖아요. 예수님의 안식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들과 어울리기 때문에, 뭐 이런 수많은 이유를 들으며 예수님도 비판했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십장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가 바로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어야 한다는 예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고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어린아이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한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래서 별로 불안하거나 근심하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이거든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보면 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슬픈 일도 있고 우리를 막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도 많은데 어떻게 그 모든 일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저도 근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항상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고 얼마나 위험한 일도 많고 얼마나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많은데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이렇게 질문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라. 어린아이가 근심하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부모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길거리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웁니다. 그렇죠? 뭐 유원지 같은 데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가 얼마나 서럽게 웁니까? 어린아이가 기뻐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와 함께 있을 때, 부모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줄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믿죠. 그 믿음 때문에 근심하지 않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늘 천진난만하게 웃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전에 심리학자들이 그런 시험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실험이냐면 이렇게 테이블 두 개를 놓고 그 테이블 사이에 이렇게 유리를 이렇게 깔아놨대요. 그리고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아이를 요 끝에 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테이블에서 막 기어가다가 유리 앞에 딱 멈춰서 그 밑에 이렇게 떨어지처럼 위태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못 가고 딱 멈췄답니다. 근데 그 아이를 다시 끝에다 놓고 저 반대편에서 엄마가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두 팔을 벌리고 어서 오라 이렇게 그렇게 부르니까 아까 그 유리 앞에 딱 멈췄던 그 아이가 정말 밑도 안 쳐다보고 그냥 빠르게 기어서 그 유리 그 막 있는 데를 그냥 건너서 반대편 엄마에까지 갔다. 뭐 이런 실험을 한 것이 제가 책에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변 환경은 어떻든 간에 환경은 변한 게 없거든요. 아까 혼자 걸어갈 때는 두려워서 거기를 못 건넜지만 엄마가 부르니 엄마가 나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것을 그냥 건너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 바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칭찬하셨던, 그토록 진짜 믿음이라고 하셨던 바로 그 믿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나 선생님이 무엇을 시키면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뭐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키면 심부름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뭐 가게 가서 뭐 좀 사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서 뭐 물건 같은 사오고 굉장히 잘했거든요. 그래서 그 가게 아줌마가 저를 보면 항상 칭찬하셨어요. 심부름 잘한다고. 근데 지금 저한테 심부름 시키면 제가 기쁘게 할까요? 예. 지금은 별로 안 기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귀찮으니까. 근데 어릴 때는 그것이 별로 귀찮지 않았어요. 엄마가 뭐 시키면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이거든요. 겸손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뭘 시키면 그냥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다 보면 뭐 좀 해줄래? 그럼 싫어하죠. 자기 자신의 뜻이 그만큼 많이 자라났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낮아진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어린아이의 믿음, 어린아이가 순종하는 믿음을 큰 믿음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겸손하게 토를 대지 않고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좀 자라다 보면 그렇지 않죠. 그래서 뭐 미운 7살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미운 7살이라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뭐 3살, 2살, 뭐 심지어는 1살까지도 낮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기는 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 이렇게 명하시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그냥 갔습니다. 순종한 믿음이거든요. 여러분 이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하는데도 여기서 여기 가까운데 이사하는데도 얼마나 준비할 게 많고 얼마나 알아봐야 할 것이 많습니까? 이것저것 재고 준비하고 그래야 이사를 비로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라 명하시니까 어떻게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그냥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물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은 있었지만 그의 일평생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도 어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실망하는 모습으로 와서 그물을 다 씻었습니다. 이제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고 이제 이따가 다시 밤에 그물을 내리려면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다 씻고 정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막 전하시고 다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말 순종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갔다 왔고 그리고 그물도 다 정리해놨어요. 지금 다시 그물을 던지면 여태까지 정리했던 걸 다 허물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거든요. 그랬더니 수많은 물고기가 그곳에 잠겨서 잡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진멸하라 명하셨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왜 저런 것들을 남겨뒀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뒀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자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또 어떻습니까? 법궤로 옮겨올 때 그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다운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을 동원해서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뭐 수많은 사람들이 도열하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그리고 소가 끄는 술에 법궤를 딱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의 막 환호 속에서 찬양 속에서 법궤가 막 옮겨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그 소가 뛰놀 때 법궤가 땅에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자 웃사가 그 법궤를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막았거든요. 그러자 그 웃사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자 법궤가 옮겨오는 것이 그곳에서 중단되고 말았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율법에 정해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법궤는 레위의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률로 정해놓으셨어요. 율법으로. 그런데 다윗은 율법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좋다고 생각하는 방향대로 방법대로 법궤를 옮겨오다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다시 순종하는 마음으로 고핫자손이 어깨에 메고 법궤를 옮겨오므로 결국은 다윗성의 예루살렘의 법궤가 옮겨오게 된 것이거든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법궤를 옮겨올 때는 이제 다윗의 왕권이 어느 정도 강화되고 이제 그의 기틀이 어느 정도 다져질 때였습니다.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하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처음에 지지기반도 없고 왕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종교개혁도 하고 정말 기도도 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점차 왕권이 강화되고 그리고 힘이 생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통치를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수없이 많은 죄를 짓고 우상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었거든요. 다윗도 어쩌면 그럴 수 있는 그런 아주 절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기반도 이제 다져졌고 이제 왕으로서 바로 섰으니까요. 근데 그때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큰 징계를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에게 철저한 교훈을 주고 계신 것이거든요.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내가 명하는 대로 해라. 순종의 귀한 교훈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일이 잘 되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일이 잘 될 것 같다. 아,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일이 잘 되는 것, 그것에 관심 갖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훨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처세가 밝고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어른의 믿음보다 굉장히 부족하고 어리석해 보이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더 크다. 그리고 천국은 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가 쉽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분히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들의 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조금 할 때는 불안하고 근심돼서 내 능력과 내 힘을 의지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점차 체험하다 보면 내 능력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점차 커져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단한 식물을 먹게 성장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자신과 내 능력과 내 의도가 커가는 것이 성장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장은 그것이 성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의 성장은 무엇입니까? 점차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내 뜻을 내세우지 않고 내 생각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믿음이 커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의 성장입니다. 그렇다고 유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오늘 하루 어떤 일이 벌어질까 성경책 딱 놓고 아무데나 딱 펴서 손가락을 짚고 아, 이 말씀대로 오늘 이루어지겠구나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은 유치한 믿음입니다. 이런 유치한 믿음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바로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진정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하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가는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겸손의 왕이요 순종하시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내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 어떤 믿음을 더욱더 사모해야 할지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